2장 18절로 19절 두 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우리 말씀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린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실 사명, 또 상한 자 치유하실 사명,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실 그 사명, 예수님은 이 사명들을 안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명자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님 오실 예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도래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셨지요. 그리스도의 도래의 직접적인 선포 사명을 받은 사람은 또 사실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오심을 선포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직접 만나 침례를 베풀기도 하였지요. 물론 여러분, 침례 요한조차도요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가랴 엘리사벳을 부탁하시고요 침례 요한 낳게 하시고 그 가정에 그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고 오래된 이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많은 이들이 헌신으로 주님 오실 길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마리아 부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지요.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 중에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직접 감당한 부부가 바로 이들 부부였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본문은 말하죠. 여러분, 본문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혼인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를 잉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잉태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적 서사는요, 이 마태복음에 그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의 성령 잉태에 대한 그 기사는 본문보다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서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짧은 이 한 절의 말씀 중에서도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미만큼은 아주 분명하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도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고 순결하며 거룩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반대로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도 반드시 입고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반드시 그 값을 치러낼 죽음을 담당하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인간의 육신을 또한 완전히 입고 오셨어야만 했고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 없으셔야 할 이유로 육신의 자녀처럼 탄생치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인간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으로 잉태된 것, 짧은 이 표현, 그러나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진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1장 19절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된 요셉 등장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예수님 오심에 대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리아만큼이나 요셉도 예수님 오심을 잘 감당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일로 살펴보겠지만 요셉 매우 심한 내적인 고통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단 요셉과 마리아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 오심을 예비한 모든 이들이 그리 했습니다. 좀 더 확장시켜 본다면 주의 사명 맡은 이들은 이렇게 주를 위하여서 애쓰고 헌신하게 될 때 어렵고 힘든 일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사명 그것을 넘어 감당했을 때에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 위에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이 주간 예수님 오심에 대한 요셉의 서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를 맞이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요셉이 소유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주의 사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잘 겸비하고요.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누가복음에 그려진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가 마리아에게 이미 잉태된 그 확인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성경도 18절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생명의 잉태, 그리스도가 될 아이의 시작, 순종과 헌신 위에 나타난 기쁨과 감사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마리아뿐이지요. 속사정으로는 참으로 귀한 은혜와 복된 소식입니다만 세상적인 이해, 인간적인 이해로는, 시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혼인을 하기 위해서 정혼한 것인데, 그런데 아직은 혼인 전의 상태이므로 동침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부될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 그 누구도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누가 먼저 알게 됐습니까? 남편이 될 요셉이 먼저 알게 됐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척 괴롭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으로는 누구라도 그녀를 부정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1장 19절 성경은 요셉의 결정을 이리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더구나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의로운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스인데, 이는 곧은 혹은 공정한이라는 뜻입니다. 청렴 결백하고 불의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직한 성품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곱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곧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법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의 준수에 대한 공정함과 의로움이었습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했던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잘 실생활에서도 지켜갔던 사람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와 결혼할 여인이 혼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에 요셉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요, 신명기 22장 20절 21절에 언급되어진 혼인 전의 여인이 부정한 행동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리 추측해 봅니다. 율법적으로 당시 상황이 요셉에겐 마리아를 아주 혹독하게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정황상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아직 마리아 임신의 전무, 전말의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황상 요셉이 율법대로 대응했어도 될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요, 요셉의 결정을 이렇게 19절 중반에 말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이죠. 요셉에게는 혼전에 임신한 마리아에 대해 아주 혹독하고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외부로도 알리지 않죠. 그리 작정합니다. 여러분, 여기 드러내지 아니하고에서의 아니하고, 여러분 이 부분의 헬라어는 메델론이라고 말합니다. 드러내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덮어서 넘어가자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원문의 뜻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메델론은요, 매우 적극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요셉은 이 일로 마리아에게 어떠한 피해, 율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대해지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덮어야겠노라고 적극적으로 그리 생각하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요, 마리아에게 율법적인 형벌을 면하게 해주려는 적극적인 생각이 그에게 작동되어지고 있음을 메델론 이 단어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도요, 이것을 쉽고 간단하게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 원문 보면 헬라어로는 에볼레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볼레데는요, 어떠한 것이냐, 아직 행동을 완전히 결정하지 못한 그러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딱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기로는 정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완전히 그것을 정하지는 못하고 서서히 하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와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기로 한 결심이 서서히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이 원문 에볼레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우 고민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냥 결정하고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살리기로 했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여전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요셉이 다른 데 알리지 않은 것도 마리아를 위한 배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셉은 율법의 칼을 분명히 마리아에게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녀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마도 요셉이 율법의 범위에서 되도록이면 조용히 마리아와 이혼 방법을 모색해 봤으리라 그리 추측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에게 큰 피해가 없을 사소한 문제들로 이혼의 그 사유를 만들어 진행시켰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현재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두 사람의 파혼을 확인해야 할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요, 율법적인 징벌 대신에 긍휼과 자비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애써 찾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사명 맡은 자들이 소유해야 할 필수 요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찾아낸 주의 사명된 자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말씀에 기초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명자는 말씀에 기초한 공의, 의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실 두 번째 건 미리 말씀드리면 자비와 긍휼인데요. 여러분, 말씀의 공의는 이 자비와 긍휼보다 반드시 앞서 있어야만 합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고요, 공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차례대로 소유되어지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 이유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기초한 기준 공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요셉이요 이 일로 고민스러운 일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그는 고민 없이 그녀를 데려왔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요셉이 보기에 지금 벌어진 일은 자신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아직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말씀의 기준에 자기의 지금 상황을 올려두고 고민 속에 스스로 주의 말씀과 맞대는 그 상황 가운데로 자신을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이 믿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민이 녹록지 않았음은 다른 구절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20절 초반에 보시면 성경은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일에 대해서 지금 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엔드메메토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생각한다는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이상의 생각입니다. 미칠 듯한 고민이 되어지는 내적 고통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요셉 마리아의 일을 두고서 지금 미칠 듯한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을 두고서 말이죠. 여러분 곤란합니다. 고민됩니다. 온갖 생각이 다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요셉이 왜 지금 고민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세워주신 기준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세우신 의로움 때문입니다. 사실 그 말씀의 기준만 버려버리면 참 쉽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곤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의 기준만 내 앞에서 치워버리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마 뭐라 그럴 사람 전혀 없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요셉은 지금 괜한 고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진 의로움으로 매 순간을 살아왔던 공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큼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사는 인생들이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어떠한 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로마서 10장 4절 보면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이요 그도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에 열심인 점을 우리는 또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예수님 오실 가정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 오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예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다윗의 계보 요셉의 가정에서 낳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이 상황의 전모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에 처해진 상황을 생각해보는 열심을 보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론 고민스러움을 떠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맞닥뜨린 삶의 일들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세워주신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 믿는 이는 삶의 제일 먼저의 결정을 말씀의 기준에 두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으로 나는 삶을 결정합니까? 내 기준, 내 상식, 내 경험, 내 상황, 내 명예, 내 물질로 이러한 것들로 내 선택의 기준을 두어 살아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삶이 편해집니까? 주의 말씀 지키려고 하는 고민보다 비교될 수 없는 더 큰 고민과 걱정들이 삶을 찾아와 삶이 더욱더 복잡해지리란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셉을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에 가까웠고요. 말씀 기준의 의로움을 소유했음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사명으로 살아갑니까? 누구의 사명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인간의 사명을 맡은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 맡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주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 살아가야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주님 사명 맡은 자에게 있을 것 두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먼저 살펴봤지만 요셉은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세우신 기준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마리아의 잘못은 명확해 보였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마리아를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있지요. 왜일까요? 말씀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생명을, 사람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녀를 정죄치 않았습니다. 생명을 보존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요, 현 상황에서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 의심되어진 그 죄의 여지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뜻과는 별개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요셉은 여전히 죄는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혼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가늠한 여인 마주하셨던 예수님, 그때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더 이상의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셨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또한 주님도 정죄하지는 않으셨죠. 정죄하면 그녀의 생명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녀의 생명을 구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날의 사건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대하는 요셉의 모습과 가늠한 여인을 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 보이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요, 비단 요셉과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 모두가 담고 소유해야 할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는 중에 긍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긍휼은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는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게 되어질 근거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를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 긍휼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더해질 때 주의 말씀은 완성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그래서 바울은 이리 말합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이 결국 진정한 말씀의 완성을 이루었음을 성경은 또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말씀이 먼저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그 위에 덧대는 것입니다. 기준 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남용과 오해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작금의 시대를 보십시다.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죄악의 것들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도움으로 덮어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말씀의 기준이 있고 공의가 있는데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죄는 죄대로 말씀에 따라 엄격히 구분해내면서도 긍휼과 자비로 나머지 부분을 채워가는 그러한 진행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말씀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상황을 처음 맞닥뜨린 요셉에게 비춰진 두 가지의 것 잘 기억하십시다. 말씀의 기초한 의로움과 공의, 그리고 긍휼과 자비,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잘 소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요셉의 이야기에 비친 두 가지 말씀의 의로움과 긍휼과 자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의 것이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는 죄대로 말씀으로 비춰 구분해 내어지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섬겨가는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의 사명 오롯이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